2017년 4월 30일 주일 메시지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이 생기기도 합니다. 말이 중요한 이유는 단지 돈뿐 아니라 마음과 생명, 관계와 미래 또한 말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타락한 언어의 모습은 어떠하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목적하시는 회복된 언어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원래 지난 주일날 함께 나누려고 했던 말씀인데 지난 주일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날 토요 새벽 예배 때 이제 설교하면서 제가 말씀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지난 주일은 좀 더 자세하게 나눴습니다. 작년 제가 새벽 기도회 때 한번 소개해드렸던 그런 이야기인데요. 어떤 시골 교회에 한 키가 작고 평범한 그런 어떤 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 나가서 주일학교를 가는데요. 주일학교 선생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얘야, 너 옷에서 냄새가 좀 난다. 교회 올 때는 좀 옷을 깨끗하게 빨아서 입고 그렇게 오도록 해라. 하나님 만나러 오는데 이렇게 꼬질꼬질하게 냄새나는 옷을 입고 와서야 되겠니? 깨끗하게 그렇게 빨아서 입고 와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한 뜻으로 한 말이지만 그게 이제 그 조그만한 꼬마 아이한테는 상처가 되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로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누구냐 하면은 박정희 대통령이래요. 국가 이제 조찬 기도 모임 때 목사님들 모여 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선생님이 조금만 자기를 더 격려해주고 관심을 가져주었다면은 아마 지금 자기는 크리스천이 되어 있지 않겠냐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물론 이제 뭐 핑계입니다. 뭐 그것 때문에 그렇겠습니까?만은 하지만 이제 어린 그 소년에게는 크게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인할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사실이라는 거죠.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그것을 담는 방식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아는 것처럼 충고치고 틀린 말이 없지 않습니까? 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표현하고 전달하는 방식이 뭐 무례하다거나 거칠다거나 비판적이라면은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말 실수입니다. 근데 저도 이제 이런 말씀드리면은 좀 기분 나쁘시겠지만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말이 꼬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헛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육순잔치 가가지고 육순잔치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이렇게 꼬인 거죠. 그래서 이 육갑잔치에 오신 분들을 환영한다고 환갑하고 육순하고 이게 헷갈린 겁니다. 운동신경이 뛰어난 사람에게 이 동물적인 감각이신데요 라고 한다는 게 이 짐승적인 감각인데요. 그러니까 뭔가 듣고 보면 좀 기분이 나쁜 뭐 그런 말도 있고요. 임산부한테 이번 달이 이렇게 산딸이십니까? 예정일이 언제예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게 만기일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뭐 또 겨울에 버스 타고 추워가지고 기사분께 아저씨 여기 좀 히터 틀어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저씨 여기 보일러 좀 틀어주세요.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은 일상에서 이제 흔히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애교스러운 이야기들이죠. 듣고 말하고 이렇게 막 웃고 깔깔거릴 수 있는 이제 그런 말 실수들이지만 자칫 상황에 안 맞는 그런 말로 인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또 뭐 감정이 상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선행을 베풀고 계시는 목사님한테 당신은 살아계시는 부처님이십니다. 이러면은 이제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이죠. 이제 머리 숱이 없는 분한테 이게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듣고도 왠지 기분이 나쁜. 그래서 저번에 이제 우리 미국 목사님들 같이 프레어 서밋 갔을 때 젊은 목사님이신데 이렇게 대머리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른 목사님들이 농담으로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목사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자기는 이 헤어 프로블럼이 있는 게 아니라 리디스트리뷰션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딴 데는 털이 많이 나는데 여기만 잘 안 난다고. 듣고 보니까 그런 것도 같고 본인이 그렇게 유쾌하게 얘기하시니까 다들 깔깔 웃고 너무 즐거워했던 그런 이제 경험도 있습니다. 막 매일 남편한테 막 구타당하는 아내한테 남편분이 무병장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러면은 그 말하는 사람이 무병장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죠. 조금만 이제 상황을 살피고 또 그 사람을 이해하면 하지 않을 말들을 이제 부주의하기 때문에 이렇게 실수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부주의하다라고 하는 거를 careless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care 그리고 less 이게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케어하지 않으면은 careless 부주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늘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실수하면 어떡하지 하는 뭐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살피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데 특히 말에 실수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행동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이 중요한 것은요, 말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제 인체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대변하는 기관이 이 혀 아니겠습니까? 입이잖아요. 우리가 느끼는 것, 우리가 뭐 생각하는 것, 우리 자신을 대변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또한 가장 약점이 많고 또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 역시 이 혀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이 혀를 통한 언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 중에 하나라는 거죠. 선물 중에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무슨 막 이렇게 막 행동으로 막 이렇게 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하나님도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시면서 복을 주실 때도 말씀으로 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아담 역시 이 언어를 사용해서 자기의 의지를 표현했고요. 또 그 표현되어진 의지대로 되어졌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 이름 짓는 것이 중복되지 않게 헷갈리지 않게 뭐 다르게 지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담이 그 동물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동물의 특성과 딱 맞아떨어지는 그 본질적인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름을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 이름을 이야기할 때 그 본질이 그냥 그대로 살아 숨쉬게 되어지는 그런 것이 처음 하나님께서 그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에게 주셨던 그 언어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할 때도 언어로서 타락하게 되죠. 하와에게 뱀이 와가지고 이렇게 유혹하니까 뭐 손짓으로 뭐 아니면 총칼로 위협해서가 아니라 말로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거기 꾀임에 넘어가고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때도 말씀으로 언어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이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 보시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늘 생각하기를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면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행했던 그 모든 행위에 대해서 심판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 보니까요,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심판을 받겠다는 겁니다.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 말에 대해서 신문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혀가, 우리의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혀의 특징이 어떤 것이든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혀의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이렇게 보시면은 작지만 중요합니다. 혀가 얼마나 작습니까? 세치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3장 5절 말씀 보니까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불이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숲을 다 태워버리는 것처럼 혀는 작은 지체이지만 굉장히 큰 것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그런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선하게도 쓰임받을 수 있고 또 악하게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불을 우리가 잘 사용하면 유익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큰 피해를 입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제어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 보니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건 그만큼 어렵대요. 작지만 중요하고 그러면서도 제어하기가 힘듭니다. 하나님께 붙잡히지 않은 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은 혀는요, 문제가 됩니다. 제어가 어렵습니다. 깨끗하게 되고 새롭게 되지 않은 혀는 그 누구도, 자기 자신도 제어하기가 힘듭니다. 세 번째 혀의 특징은요, 그렇기 때문에 범죄의 수단이 됩니다. 시편 39편 1절 말씀에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행위를 조심해서 무엇으로 범죄하지 않겠다고요?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심지어 내 입에 재갈을 물릴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혀가 범죄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의 노예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재앙들을 내리시고 기적을 행하셔가지고 홍해 바다도 가르고 인도에 내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함께해 주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어떻게 범죄했습니까? 막 성막에 와가지고 막 성막을 막 칼로 째고 막 하나님의 법궤를 막 엎어버리고 막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다 혀로 범죄한 겁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그거 보시고 그거 들으시고 그리고 그걸 그들의 죄로 삼으시고 결국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구약에 나오는 욥, 얼마나 그 많은 시련과 시험을 받았습니까? 그런데도요, 그 고통 가운데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입술을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하나님의 이름만 찬송받을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대요. 어떻게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한 혀의 특징은요, 네 번째로 거의 모든 환난 다툼의 원인이 됩니다. 잠언 21장 23절,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나의 입과 혀만 잘 지켜도 환난에서 보호한다, 보전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늘 말이 화근이 되어서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됩니다. 물론 당신 왜 이렇게 나를 째려봅니까? 왜 나를 이렇게 기분 나쁘게 봅니까? 눈빛이 마음에 안 든데? 뭐, 그래가지고 이제, 다툼이 생길 수도 있죠.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모든 환난 다툼의 원인이 바로 이 혀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을 우리가 우리 삶을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혀의 특징이 있는데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혀를 우리에게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언어를 만드시고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두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시인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혀를 주시고 언어를 주신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And every tongue confess that Jesus Christ is Lord to the glory of God the Father. 모든 입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우리의 혀와 입술과 언어의 목적입니다. 마음으로 믿고요, 또한 입으로 시인하여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 중요한 일들입니다. 또 우리에게 그런 언어를 주시고 혀를 주신 두 번째 목적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고. 시편 126편 2절 말씀에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Our mouth were filled with laughter, our tongues with songs of joy. 우리의 혀가 무엇으로 가득 차냐 하면은 바로 찬양으로, songs of joy, 기쁨의 노래로 가득 찼다는 거죠. 아니, 그걸로 가득 차 있으면은 다른 것이 있을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것으로 차게 된다면, 아, 내가 찬양으로 채우지 못하였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목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하여서 나의 언어로 옮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혀를 주셨습니다. 시편 35편 28절 말씀에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로다. My tongue will speak of your righteousness.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혀로 주님의 의를 얘기한다는 거죠. 주의 말씀을 말한다는 겁니다.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어떤 그 사역자분이 한 분 계신데요. 이분이 참 즐겨하는 것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성경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뭐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아니고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직접 읽어드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보니까 그런 거죠. 쭉 성경을 읽으면서 일단 하나님 주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읽어드리는 거죠. 하나님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하나님께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하신 이 말씀 이대로 내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죠? 하나님 하신 말씀이죠? 잘 기억 못하실까 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읽어드리는 겁니다. 이게 불경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시 리마인드 시켜줘. 이렇게 되면은 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내가 처한 상황은 이런 상황이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기억하십니까? 당연히 기억하시죠. 기억 못하실까봐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렇게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인게이지를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시작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사실은 이거 붙잡고 나가기가 좀 두려운 지금 상황입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그대로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주님 하여 주시고 도와주세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이 책을 하나 써가지고 툭 던져주고, 자, 이거 읽어보고 이제 모든 문제들은 알아서 이 책에서 하는 대로 알아서 해결해 하고는 이제 저 멀리 떠나 계신 분이 아니라 이거를 재료로 삼아서 이거를 시작점으로 삼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하고 대화하기 시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너무나 놀라운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네 번째 목적은요, 지혜를 말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언어를 주셨습니다. 잠언 31장 26절 말씀,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우리에게 입을 주시고 언어를 주시고 혀를 주신 그 목적은요, 지혜를 말하라는 겁니다. 잠언 25장 11절 말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 상황에 딱 맞는 그 이야기를, 그 지혜로운 얘기를 딱 하면요, 그 순간 막 갈등이 있다가도 막 텐션이 있다가도 갑자기 확 풀어지기도 하고요. 막 염려하고 전전긍긍하다가도 그 얘기 딱 들으니까 갑자기 마음이 막 평온해지기도 하고 막 혼란스럽고 막 혼동스럽고 막 이런데 그 상황에 맞는 딱 지혜로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아하 하면서 뚜렷하게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알게 되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파워풀한지 몰라요. 저는 제가 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뭐 잘생긴 사람도 아니고요. 뭐 돈이 많은 사람이나 뭐 인맥이 많은 사람이나 유력한 사람이 아니라 저는요 지혜로운 사람을 정말 좋아합니다. 제가 지혜를 너무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얘기하는데 막 지혜가 있으면요 뭐 너무 좋아요. 그럼 딴 거 아무것도 안 하고 뭐 밥도 안 먹고 그냥 그 이야기만 듣고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에 합격을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원에 가지 않고 그 당시에 개척교회였죠.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에서 살기 시작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목사님, 사모님, 또 내가 존경하는 그 영적인 리더들 그 이야기를 매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냥 뭐 딴 거 안 하고 그냥 그 이야기만 듣고 싶은 거예요. 그때도 금요일날 가서 금요 철야 예배부터 시작해서 금요일날 교회에서 자고 토요일 하루 종일 교회에서 봉사하고 주보 복사하고 물도 오고 청소하고 다 하다가 또 교회에서 자고 주일날 또 새벽 예배 드리고 아침에 또 주일학교 또 그때는 또 제가 평신도인데 또 전도사님을 시켜가지고 그때부터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고 예배 드리고 또 청년부 예배 가서 또 청년부 섬기고 끝나면 또 오후 예배 있고 그렇게 하고 또 주일날 같이 공동체 같이 식사하고 또 자고 그리고 이제 월요일에 학교 가고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제 교회에 빠진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소리 들을 만한 상황인데도 너무 아쉬운 거예요. 계속 그 지혜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싶고 그렇게 시작한 게 2년 동안이나 교회에서 먹고 자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마리아가 너무 이해가 되더라고요. 마리아가 그냥 예수님 발 아래 앉아가지고 예수님 이야기 듣는 것이 너무 좋고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고 다른 사람들은 저 일도 안 한다고 막 마르다가 막 불평하고 일러 바치고 하는데도 마리아는 개의치 않는 거예요. 뭐 버릇이 없어서 개념이 없어서 미성숙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이야기 듣는 게 너무 좋은 겁니다. 저는 이해가 돼요 그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술을 주신 그 목적은 그 지혜의 말을 하라고 주셨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목적은요 부드럽게 말하게 하려고 잠언 25장 15절 말씀에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뼈가 얼마나 단단합니까? 근데 부드러운 혀는요 그 뼈까지도 꺾어버린다는 겁니다. 막 세게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막 맞는 말만 한다고 해가지고 강한 것이 아니고요 굉장히 부드러운데 그 안에 힘이 있는 권세가 있는 그런 혀를 하나님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원하십니다. 사람이 약하고 유한 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부드럽게 말하는 그 혀는 뼈를 꺾는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목적은요. 새로운 방언을 말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입술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에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They will speak in new tongues 이야기하죠. 인간들이 바벨탑을 세우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을 때 자기들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셨습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해가지고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강림하시니까 그 다락방에서 어떤 일이 시작되기 시작합니까? 사람들이요? 새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절기를 지키기 위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있던 세계 곳곳에서 와있던 사람들이 놀라는 것이 우리가 각자 온 곳에 그 방언으로 우리가 다 지금 듣는 것이 어찌된 일이냐. 새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다시금 하나님께서 언어를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오순절날 시작되어진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과 언어와 혀를 주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목적은 이런데 우리가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혀도 타락했다는 거죠. 타락된 언어의 잘못된 기능, 그냥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두려움의 언어입니다. 아담이 딱 얘기했죠. 범죄한 이후에 창세기 3장 10절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범죄한 이후에 처음 이야기한 게 뭡니까? 타락한 이후에 처음 얘기한 게 두려움의 언어입니다.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 얘기를 제일 먼저 한 거예요. 타락한 언어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 자만의 언어입니다. 창세기 4장 23절 보니까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아내들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나한테 해코지하는 사람, 나한테 상처를 준 사람 내가 그냥 해결해 주었다. 그렇게 자기 자만의 언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분노 불평의 언어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였던 가인의 말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창세기 4장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범죄한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물으셨습니다.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그랬더니 가인이 대뜸하는 말이 뭡니까?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직접 듣지는 않지만 왠지 그 톤과 어감이 들리지 않습니까? 알지 못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죽였는데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노가 섞여져 있고요. 불평이 섞여져 있습니다. 왜 내 재산 안 받고 왜 내 동생 재산을 받고 당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게 막 묻어있지 않습니까? 그게 타락한 언어입니다. 네 번째는요, 남을 무너뜨리는 언어입니다. 의도적으로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는, 또 저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파멸시키려고 하는, 그것이 이제 타락된 언어의 모습인 거죠. 다섯 번째는요, 생각이 없는 언어, 어리석은 언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하고 배려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말이 다 어리석은 말들이 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신방을 가셨대요. 이제 신방 대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간 겁니다. 뭐 집사님, 뭐 권사님, 뭐 이렇게 갔겠죠. 가서 이제 신방 가서 이렇게 하는데, 신방 당하신 이제 그 성도님이, 막 너무 좋아하면서 또 이제 보통 이제 그러면 이제, 그 가정의 이야기들 하지 않습니까? 또 그게 신방의 또 목적이기도 하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알 수 있으니까. 얘기하는데, 우리 아이가 이번에 반장이 됐다고. 이제 자랑하고 싶으신 거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아, 그러시냐고, 어우, 대단하다고, 어떻게 그런 또 훌륭한 아들이 있냐고. 근데 이제 옆에 있던 신방대원이 한마디 툭 하는 거죠. 아, 요즘에는요, 다 돌아가면서 반장한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그게 사실일 수는 있죠.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리석은 언어가 되어집니다. 또한 타락한 언어의 모습은요, 예의가 없는 언어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쌍스러운 사람입니다. 아, 막 상스러워도 저렇게 상스러울 수가 없어. 그게 뭐 옷을 상스럽게 입어가지고 그렇겠습니까? 아니죠. 말이 상스러운 겁니다. 그러면은 잠시도 거기에 같이 있고 싶지가 않아요. 이것이 우리 타락한 언어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일곱 번째는요, 비방과 부끄러운 언어입니다. 로마서 1장 29절 말씀,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수군수군한다는 게 뭡니까? 보니까요, they are gossips.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이제 가십인 거죠. 혹은 뒷담화. 수근수근 하는 거. 이게 다 타락한 언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뭐 여기는 그럴 일들이 별로 없는데요. 제가 LA에 있을 때는요. 뭐 어디 식당을 못 가요. 식당만 가면은 다 이야기하는 게요. 정말 여러분 한번 가서 한번 보세요. 얘기하는 게요. 다 교회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장로, 뭐 권사 이제 타이틀 다 나오고요. 뭐 아무개 목사, 어떤 교회 막 얘기하는데 전도하려고 교회 자랑하는 이야기들은 그렇게 적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이제 마음이 많이 아프죠. 하나님께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입술의 목적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3장 8절의 말씀,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고린도전서 6장 10절의 말씀,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 비방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타락한 언어의 모습들이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경계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언어를 절제해야 되는데 절제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언어 사용에 실력이 없으면요. 말을 절제해야 합니다. 안 하는 게 좋아요.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말하지 않으면 본전은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지혜로워 보여. 그리고 굉장히 권위 있어 보여. 근데 왜 그런가 보면은 말을 많이 안 해. 말을 안 하니까 뭔가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생각인지 잘 모르겠어. 근데 괜히 그냥 그렇게 지혜 있어 보이고 권위 있어 보이더라고요. 차라리 내가 자신이 없으면은 얘기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것이 내 자신을 절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절제 방법은요, 과거의 언어를 죽여야 합니다. 막 허풍하는 스러운 그런 언어, 거짓, 두려움의 언어들을 몰아내야 합니다. 정직한 언어를 써야 하고요. 마음속을 청소하는데 더 우리가 포커스를 두어야 합니다. 시편 37편 30절에서 31절 말씀에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높일 필요가 없어요. 셀프 프로모션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면 높여지는 거고요. 낮추면 낮춰지는 겁니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주가 높이면 높여주시는 거고 낮추면 낮춰주시는 거고. 저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예전에 종종 했습니다. 목사님은 혹은 자네는 되게 칭찬해 주시는 거죠. 굉장히 그 안에 알맹이가 좋은데 그걸 좀 포장하는 법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부분에 서툴고 또 부족한 부분들도 있지만 제 마음이 어떤 게 있냐면은 이게 굉장히 얇은 thin 라인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 보면은 복음을 위해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들이 내 자신이나 우리 사역이나 우리 교회를 막 드러내고 높이려고 하는 잘못된 셀프 프로모션으로 기울어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차라리 그거 조심하고 그런 것에 둔한 것이 낫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때는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에서도 자라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를 변호하는 그런 말들은요, 말들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거나 하나님께서 옳다 칭해주시거나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시는 그런 삶을 더욱더 기대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마음속에 선한 것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이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면서 파워풀한 말씀입니다. 한번 보세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다. 저 사람 착한데 말이 예의가 없어. 그런 거 없습니다. 무례함이 내 안에 쌓여있기 때문에 그것이 입술로 나오는 거죠.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는 거죠.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이다. 우리가 입술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 속에 무엇으로 채우느냐, 거기에 더 주안점을 둬야 한다는 거죠. 네 번째는요, 확신이 있는 말만 해야 합니다. 디도서 3장 8절 말씀,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잘 모르겠는 것, 나도 확인이 잘 안 된 것, 근데 그 순간 내가 좀 인정받고 싶어서, 또 안다는 것을 또 표현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확신한 것들만 이야기하라는 거죠. 확신이 있는 말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우리 혀를 훈련시키는 또 중요한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말을 했으면 반드시 실천할 것을 다짐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할 자신이 없으면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혹은 말을 했으면 반드시 그 말을 지켜야 합니다. 물론 뜻대로 잘 안 되죠.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향으로 우리가 애쓰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지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요한 1서 3장 18절 말씀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만 하지 말고 사랑을 보이라는 거죠. 아, 이 교회는 왜 사랑이 없어? 말만 하지 말고요. 내가 사랑을 먼저 보여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내가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내가 거두기 원하는 것이 사랑의 모습이라면 사랑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 이런 분위기를 그걸 탓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사랑을 심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사랑을 실천하면 그러면 내가 원하는 그것을 거두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적인 원칙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요, 자기 훈련으로 혀를 이기겠다는 결단을 의지적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 3장 3절 말씀에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우리가 이제 승마를 할 때 말의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지 않습니까? 말이 우리보다 훨씬 더 힘이 세고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크지만 입에 재갈을 물려가지고 그거 당기면요, 말이 컨트롤이 됩니다. 제어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입을 다스리겠다, 내가 이것을 훈련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의지적으로 그 훈련 가운데 내 자신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좋아야 합니다. 마치 매일마다 저기 피트니스 가가지고 막 근육을 연습하고 폐활량을 늘리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것 또한 내가 매일매일 훈련하여서 성장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입에 재갈 물리는 그런 훈련이 스스로 필요하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면은 기분 나쁘잖아요. 또 잘 되지 않습니다. 다 고집스러운 사람들인데요. 내가 내 스스로를 그렇게 내 혀를 억어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것을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은 나의 노력으로 끝나버립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드립니다. 로마서 6장 13절 말씀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And offer the parts of your body to him as instrument of righteousness. 제가 예전에 참 많이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내가 결코 불의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고 의의 도구로만 쓰임받게 해주세요. 가끔씩 보면요, 불의의 도구로 해가지고 연단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악한 사람을 통해가지고 그들의 말을 통해가지고 그들의 행위를 통해가지고 내가 연단받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도 사용하셨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깨닫고 나니까 뭐가 두렵냐면은 하나님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께 쓰임받기는 쓰임받지만 저렇게 불의의 통로로는 쓰임받지 않게 해주시고 의의 통로로만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간절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매일마다 기도했던 게 뭐냐면은 정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눈을 주님께 드립니다. 조목조목. 하나님 내 입을 내 혀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내 코를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귀를 주님께 드립니다. 내 손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심장을 나의 발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원래 창조하신 목적대로 회복시켜주시고 사용해주세요. 그 바탕 위에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 자신을 억어하고 또 훈련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간다면 좀 하다가 실수해도 하다 좀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괜찮다 괜찮다 잘했다 토닥여 주시면서 힘 주시면서 손붙잡고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될 뿐 아니라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지혜의 말을 하고 온순한 말이지만 뼈를 꺾어버리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말씀이 되어지고 치유와 회복을 가져다주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며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그런 입술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의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설교는 티칭이 좀 강한 설교가 있고요. 어떤 설교는 행동의 결단을 요구하는 설교가 있고 어떤 경우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부분들을 챌린지하는 그런 설교가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좀 티칭입니다. 여러 가지 쭉 이렇게 많은 인포메이션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도 제가 인용한 구절들이나 말씀들을 보시면서 하나님 내가 이 부분들 가운데 내가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나가기 원합니다. 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주님께 나의 지체를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셔서 주의 뜻대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찬양은 시편 19편입니다.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열망